오늘 말씀, 잃어버린 예수의 머리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초대교회의 찬송시의 전반부는 예수님과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후반부는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바로 앞부분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는 그 부분만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또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교회와 우리가 어떤 관계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찬송시의 전반부가 첫 창조에 대한 것이라면은 이 후반부는 두 번째 창조, 새 창조 혹은 재창조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이 재창조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송시의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참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리신 것 같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꼬리로 계신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군가? 교회의 머리는 목사와 장로들이고 교회의 몸은 교회당이고 교회의 능력은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물론 지나친 과장이겠죠. 교회의 현실을 일반화시킨 진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의 진실과 그렇게 뭐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오늘날의 우리나라 교회는 반드시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럼 갱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읽은 본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그것은 곧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머리를 조아릴 수 있다면 어떤 교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아무리 죽은 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상적인 교회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시지 못하면 사람의 머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머리가 예수님 머리 밑에 있지 않고 위로 올라온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 인간들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교회가 되고 장로들의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있지만은 내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있지만은 내 교인들은 없습니다. 교회에 관한 한 목사든 아니든 간에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나의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예를 들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비록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개척을 하고 내 땀을 흘리고 해서 이루어진 교회를 할지라도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세운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세운 것이죠. 나는 그저 단지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주님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자기의 몸에 연합시킨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인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고 혹은 베드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는 자기 교회는 될지 몰라도 주님의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방향을 설정하시고 예수님이 확립하신다는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목사가 교회를 자기 개인 소유로 보거나 장로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또 성도들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비정상적인 활동들의 그 원인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받들지 않으면 매사에서 자기 머리가 올라오죠. 그 자기 머리가 올라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속적인 아이디어와 세속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처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머리로 해야 하는 것은 다 세속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프로그램을 교회를 하고 인간적인 표준으로 교인들끼리 구별을 하고 인간적인 그런 동기나 고려에서 직분을 주고 심지어 장로를 놓고서 고액의 헌금을 기대하기도 하죠. 뭐 말은 감사헌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매관 매직을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서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는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적인 말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만몬신의 위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매주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뭐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 없어요. 돈을 잘 사용하면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청지기직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 많은 돈을 바르고 정직하고 유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 재앙을 체험하고 있어요. 뼈아프도록.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서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락할까요? 교회란 것은 원래 초자연적인 원천을 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들의 하급 종교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고 돈과 권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목표가 채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머리만 무수히 보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교회 전략에 온 힘을 쏟아요. 예수님의 머리를 모셔야 할 그곳에 성공주의와 각종 처세와 엔터테인먼트의 깃발을 꽂습니다. 현대교회는 그런 상업적인 마케팅과 경영 위주의 기업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압니다. 물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현재 그런 교회라고 말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로 교회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개교회를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염두에 두고서 우리 자신들을 그 속에 포함시켜서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특징은 십자가의 표시는 있지만은 십자가의 실체가 없고 기독교의 간판은 붙었지만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서 이런 얘기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의 일이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 수없이 많은 그 교회 십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습니까? 밤에 보면 안 보이는 데가 없잖아요. 휘황찬란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높이 세워둔 십자가가 바로 교회를 혐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종을 쳤죠. 사람들이 새벽장 깬다고 불평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밤새도록 종을 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돈이 많으니까 교회가 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밤새도록 켜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빛 공해로 잠을 잘 수 없다고 관계부처에 민원을 내면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그런답니다. 또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진정을 내면 교회에서 하는 말은 합법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막무가내라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의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세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법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허용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교인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지 이웃사람이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빛의 공해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 선제만 되면 이웃이 잠을 자건 말건 이사를 가든 말건 무슨 상관이야 그런 식으로 세상을 교회가 대한다면은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가르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놓은 강단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고 찬양대를 향한 박수가 치는 요란하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면은 문제잖아요. 그거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대우를 받지만은 예수님은 홀대를 받는다면 그거 우리가 두 번 세 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죠. 활동이 많지만 사랑은 적고 성경책은 많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천박하고 영성은 지나간 유행어가 되어버렸고 헌신은 헌신발이 되어버렸고 기독교는 다원종교의 하나로 몰락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머리 없는 교회들이 더 득세를 하고 더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교회는 내가 필요한 이것저것들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주문을 받기 위해서 24시간 대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필요만 채워지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든 꼬리가 되시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든 안 계시든 그게 나한테 무슨 개수냐.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리얼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마음 아파하고 이것을 놓고 교회의 빈곤을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이 교회에서 과연 얼마나 중요한 분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존중을 받고 계시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삶은 갱신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한기총이라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교단뿐만 아니라 기독교 단체들도 거기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 회장 선출을 둘러싼 돈 선거 비리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또 뭐 아울러서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막대한 교회 자금을 유용하는 것들도 줄줄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개신교회 이 현실을 개탄하는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극히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교회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어긋난다.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 근데 이런 비판은 사실상 뭐 거의 20, 3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극히 소수이긴 했지만은 그분들이 우리나라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내던지고 배금주의와 기복사상, 특별히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많이 받는다는 그런 식의 헌금론을 가르치는 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교회는 물신주의에 빠져서 타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고 또 그것을 경고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5년 정도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십자가 헌금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일부 목사님들이 금서처럼 못 보게 하고 또 일반 성도들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11조 내면은 복 받는다는 그 가르침이 거의 절대적인 진리인 양 머리에 박혀 있었고 이미 바알 신이 성도들의 영혼과 강대상을 점령했던 때였어요. 그 후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우리나라 교회에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09년에 저희 책을 헌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타이틀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다시 재판에서 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별거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한 달에 5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에 들어갑니다. 아무튼 의식이 좀 깨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원색적인 복음에 따라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주님의 교회가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대속한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진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의 갱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예외 없이 이 시대에 받은 소명이에요. 왜 우리들이 이 시대란 말을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세상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판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면 그것은 위험수위가 찰대로 다 찼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뭐 반기독교 세력이라고 일세에 붙이거나 뭐 심지어 사탄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닌 줄 알아요. 왜 그런지 제가 잠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특이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줄줄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고 백성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그만두라고 호소하고 탄원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그냥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홀대했습니다. 무시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점점점 타락해서 여호와의 제단 바로 옆에 당시에 우상신들을 거기다가 세웠다 이거죠. 한쪽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바알신의 제단이 있어서 날마다 거기서 축제를 열었어요. 그것이 혼합 종교입니다. 공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고서 내용적으로는 바알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간판을 붙이고 기독교라고 하고 뭐 개신교라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들이 기복신앙과 성공주의를 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계속 멸시를 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단절하지 않고 그 우상들을 끊어버릴 의지가 없고 뜻이 없고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의 그 잔인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저버리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것을 싫어해서 저기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탄 배가 폭풍에 시달려 있더니 선원들이 말하기를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폭풍이 일어난지 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 선지자가 당했습니다. 폭풍의 장이 바로 너구나. 그때 이방 선원들이 요나 선지자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방 선원들이 재판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추달합니다. 질책합니다. 나무랍니다.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타락하면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규탄하십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개독교가 되고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비난과 욕설을 듣는 것은 결코 반기독교 세력의 악담만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단계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통해서 교회를 고발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말해도 안 들으니까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서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예 세상에 속한 불신자를 통해서 교회를 지탄하고 교회를 욕하고 너희들은 개독교야 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당장 엎드려서 뭐 기도를 하고 한탄하고 주 앞에 호소를 하고 괴로워하고 뭐 그럽니까? 뭐 전혀 안 들어요. 뭐 너도 개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착한 개고 너는 미친 개야. 미친 개 짖는 거 나 상관 안 낸다. 여러분 개신교회들은 갱신되어야 하고 계획되어야 합니다.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이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세력을 사용하실지. 그것이 뭐 북쪽의 세력이든지 남쪽의 어떤 세력이든지 세상의 어떤 세력이든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은 마침내 불신 세계를 통해서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런 말을 하면은 뭐 그것이 뭐 나하고 지금 우리 이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늘 사시는 분들은 물론 이 교회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뭐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더욱더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힘써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때가 되면 여기저기로 옮겨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 미국의 어느 곳이든지 고국의 어떤 곳이든지 간에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교회 경신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경신의 의미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경신될 수 있을까요? 교회 경신의 열쇠는 잃어버린 예수의 머리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상실된 복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사라진 성도들을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경신을 얘기할 때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현재의 현 상태만 보고 한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세우신다고 그랬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가서 피를 흘리게 하신 그리하여 구속된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세운 교회는 사라지고 인간들이 스스로 믿은 그 신앙은 다 도태되고 부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도 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당신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신다 하고 돌아가면은 아무리 타락했어도 경신될 수 있고 부흥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내 과거가 아무리 썩었고 현재 내가 아무리 깊은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금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리 지금 교인답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구멍이 뿡뿡 떨려도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으시면은 나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단체 조직으로 보면은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쏙 빠져버려요. 교회가 경신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 경신의 대상은 조직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각자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와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나 개인의 영적 계획과 회개에서부터 먼저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이 시대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패한 교회를 갱신하는 것이에요. 고치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패했다고 판단하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 속에 각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는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나부터 먼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하기 위해서 계획의 엇깃을 염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 중요한 역사의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바른 일을 행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는 칭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들이 외친 것이 우리 영혼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열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한 거룩한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여 훼손된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시고 추락된 교회의 위상이 복구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